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고슴도치들이 서로 온기를 전하기 위해서 가까이 모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가 가진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추위와 상처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모습, 이것을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외로워하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내가 상처받지 않겠다면서 마치 고슴도치의 가시와 같은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 가시를 더 너 찔러줄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나를 건드리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가정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채로 이 서로를 찌르겠다고, 그렇지만 관계를 잘 맺어보자고 또 그런 마음은 갖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많았습니다. 지니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슴도치와 같았습니다. 내가 너보다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가 나를 세웠습니다. 서로가 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고, 나 건드리면 이 고슴도치가 같은 이 가시와 같은 걸로 너를 찌르겠노라고,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럽게 감싸주지 못하고 상대방의 아픈 곳을 때리듯이 마치 칼날과 같은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통 상처투성이였습니다. 그 교회가 안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계속해서 지금까지 다뤄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두미아라는 헬라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크로두미아, 쉽게 말씀드리면 분노를 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분노할 일이 있는데, 화낼 일이 있는데 그 화를, 그 분노를 길게 늘어뜨려서 결국에는 분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래 참는 사랑은 어찌 보면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즉시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마음의 브레이크를 꽉 밟고는 있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내가 그냥 이 분노를 끝까지 내가 참고서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더 다가가는, 역동성은 좀 떨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이제는 내가 끝까지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겠다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사랑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합니다. 13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이 사랑의 특성 가운데 온유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오늘도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온유의 의미는 이 길들여진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생각하면 주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목소리가 나약한 것, 그리고 성격이 우유부단한 것,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사람 온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온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힘이 없고 나약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온유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유한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나약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온유를 나타내는 헬라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문학작품에서 등장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쓸 때에 사용했던 헬라어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의미입니다. 그 단어는 이 넓은 벌판을 질주하는 야생마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야생마를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고삐를 잡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잘 훈련되어진 야생마, 힘은 있고 속도도 낼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주인에게 통제되어 있는 야생마를 이야기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에게 길들여진 이 말이 힘이 없을까요? 뭐 달릴 수 있는, 질주할 수 있는 근육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힘이 살아있고, 그리고 뭐 맘만 먹으면 금방 달려갈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손에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 통제되는 가운데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힘과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아주 똑같은 논리로 아니면 몇 배로 대갚아줄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이 있습니다. 말재주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단숨에 찍어 누를 수 있는 모든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통제된 것, 마치 야생마가 이 고삐에 의해서 꽉 붙잡혀서 통제당하고 있는 것처럼 온유는 힘이 있지만, 강함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격이 유약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의 민족 사람을 괴롭힌다고 애굽 사람을 때려서 살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치면서 화를 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광야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통제되고 다듬어지는 가운데 그 온유함을 배워갔기 때문입니다. 성격도 강하고 리더십도 엄청나고 자기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통제되고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가는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유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길들여진 용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성 안에서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통제되어서 훈련받은 야생마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자존심이 상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대로 거친 말을 합니까? 내 성격과 내 감정의 고삐를 쥐고 내 마음대로 흔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살아갑니까? 이거는 영적 실력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진짜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님께 내 마음의 고삐를 맡겨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야생마 같은 혈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주님, 이 힘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제가 지금 아주 못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막아주십시오. 저의 야성과 같은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자, 그러한 자가 진짜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온유한 자이고 이러한 자가 길들여진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진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온유가 갖고 있는 특성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줍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온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 한 곳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나름대로 독특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나 혼자 마음속으로만 나는 온유하다, 평안하다라고 속삭이는 이 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진 부드러움이 밖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이 친절로 나타나기도 하고 유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선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유익을 주는 적극성 있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이 단어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 그러면은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온유가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 누군가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랑은 내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들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유익을 끼치는 적극적인 선행이, 적극적인 사랑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오래 참음과 이 온유를 비교해 보면 왜 바울이 이 단어를 연속해서 배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극적인 사랑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그 보복을 끝까지 늘어뜨려서 보복하지 않는 것, 소극적인 의미의 사랑입니다. 남들이 내 멱살을 잡았을지라도, 나에게 욕을 할지라도 똑같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오래 참음입니다. 반면에 온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친절이 돼서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이 생기면 이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싸우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래 참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소위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차갑게 분위기를 얼어버리게 만듭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겉으로만 입을 꾹 담은 채 지냅니다. 이것은 오래 참음도 아니고 온유도 아닙니다. 진짜 온유는 차가운 침묵이 아닙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지체를 향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친절을 통해서 그에게 무엇인가 대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랑을 품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나를 품어줄 것 같습니다. 내 못난 모습을 보여줘도 어떤 뭐 가시돋친 비판, 비난 그런 것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친절로 나를 세워줄 것 같은 영적 안전지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러한 향기를 지닌 자가 온유한 사랑을 지닌 자입니다. 이렇게 온유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유익을 주는 영적 매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온유를 지닌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온유를 누군가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온유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데서 우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온유는 내 안에 혈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도 친절과 유익을 베푸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이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 목사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본성으로는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찾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따뜻한 온유를 우리가 진짜로 만들어낼 재능이, 본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유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온유를 배우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조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과연 힘이 없어서 온유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셔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또 소외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당장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씨를 쓰시고 또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어떻게 하십니까? 닭이 울 때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빛, 그 눈빛에는 바로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는 그 온유의 눈빛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셔서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도 예수님은 온유의 사랑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 그 온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성격 훈련을 한다고, 책을 많이 읽어서 교양을 쌓는다고, 그리고 내가 며칠 금식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이 온유함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의미가 어떠한 것이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두 마리의 소가 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갑니다. 이럴 때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 마리의 소는 어미소와 같이 좀 경력이 좀 이렇게 풍성한 그러한 소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소는 좀 어린 소, 그리고 멍에를 별로 메어보지 못한 소, 그런 소를 같이 붙여줍니다. 마치 예전에 학교에서 뭐 반에 1등하고 꼴찌하고 이렇게 짝 해주고서 1등에게 좀 이렇게 꼴찌에게 공부 좀 잘 가르쳐주고 그러면 꼴찌도 좀 이렇게 성적 올라가고 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어린 소에게 일어나는가 하면 자신의 힘으로 이 멍에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어린 소는 이 노련한 소, 어미소가 그의 힘으로 끌고 가는 이 멍에를 옆에서 그냥 메고 함께 가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뭐 몇 보 가서 멈추고 몇 보 더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센 소, 어미소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그 멍에를 함께 메고서 가는 것, 이것이 멍에를 메는 것의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따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 경험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아, 멍에는 이렇게 메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역전이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야생마 같은 거친 성격을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날마다 내 곁에 서서 내가 메고 있는 멍에 그것 네가 함께 메고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언젠가 나에게 있는 온유, 그것을 너도 배우게 되고 너도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성격을 개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책을 많이 읽어서 이러한 것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고피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폭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입술이 거칠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 제가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과 함께 그 말씀과 더 겸손히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 발걸음 마음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 발걸음 주님의 온유한 보폭에 맞춰서 그 멍에를 메고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친 혈기, 그 뾰족한 가시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가면서 온유를 배우겠습니다 라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온유를 우리가 배우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단지 화를 참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상대방에게 그 영적인 매력을 흘려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절대로 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강한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나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충분히 보복할 수 있습니다. 나도 충분히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고 그 보폭에 맞출 줄 아는 삶, 그것이 온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온유는 절대로 우리의 세상적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될 때까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시, 우리가 세워놓고 있는 그 가시,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는 그 가시,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상처를 주고받는 고슴도치 공동체와 같은 곳이 아닌 서로를 품고 살리는 온유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날카로운 가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쉽게 분노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이웃에게 유익과 위로를 전하는 온유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